고린도전서 강의 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이제 5장을 살펴봤습니다. 5장에서는 특별히 음행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질타하는 이와 같은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특별히 판단해야 하는 것과 같은 문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들을 판단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와 같은 그 판단해야 될 때가 있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거의 모든 문제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판단하지 않으면 그러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판단하는 문제가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에는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다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제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심각하게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 그 죄가 너무 질이 나쁘기 때문에 또다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구조로 지금 고린도전서의 이 6장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가 간증을 읽고 있었어요. 간증을. 그래서 외부인들도, 심지어 밖에 있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음행의 문제, 그 다음에 법정 고소 문제를 이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도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로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가지 않고 이 회당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 간에 이제 발생한 어떤 그런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서로 고소하는 그와 같은 일을 보고, 그리고 바울이 이와 같은 형태의 지금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 사이에 생긴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성도들 간에 어떠한 조금만 다툼이 있든지 하여튼 어떤 그러한 문제지, 이게 법정에까지 나가갖고 소송을 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판단해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고, 또 하나는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판단해 주는 그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의 그 위치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성도들이 나중에는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3절 가서 보면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도 판단한다고 하는 말이 이게 대단히 그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온 우주 만물을 이제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포함해서 영적인 그런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기본적으로 영입니다. 영,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 원래 하나님처럼 영으로 존재하는 그와 같은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런 존재가 이제 천사인데, 사실 이 천사 하나가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 이런 그 기사를 가서 보시면 이 아시리아의 이제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이제 괴롭게 할 때 그때 이제 천사가 나가서 그 아시리아 사람들 죽이는, 한 번에 10만 명 이상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많은 그와 같은 존재가 이제 천사입니다. 예.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천사들도 판단한다. 천사들도 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판단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재판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베드로서 1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신비로운 그런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가서 보시면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유한한 이와 같은 그 3차원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나중에 정말 어떠한 존재가 될지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3차원의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켜서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뒤집어 놓는데 어느 정도까지 뒤집어 놓으냐 하면 천사들까지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 여기 보면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고통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맛봐야 하는 이와 같은 그 악한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상태 아니면 지위 아니면 그 신분은 심지어 나중에 천사들까지도 판단하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어요. 천사는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위엄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고 하는 그거의 그 의미가 대단히 이렇게 심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모든 천사를 다 다스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타락한 천사들을 재판할 거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들이 타락하면서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인 종족들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6절에 또 베드로후서 2장 이런데 또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런데 가서 보시면 이 마귀의 천사들이 나와요. 마귀의 천사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하고 그 다음에 이 천사들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영적인 존재들, 특히 이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덮는 그룹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지금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한 그런 천사들, 최소한 그런 천사들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중에 재판할 수 있는, 재판한다고 하는 건 능력이 더 많고 권위가 더 크고 권세가 있으니까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우리도 이제 재판관이 있잖아요. 재판관이 별거 없는 사람이라 해도 법복을 딱 입으면 국가가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천사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면, 물론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가 되는 상태입니다. 영원한 그런 몸으로 있는 그런 상태에서 천사들까지 판단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이제 부활해서,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시면 크고 흰 왕좌 심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앉으시냐? 하나님이 앉으세요. 그 하나님이 앉으셔서 이 예수님 밖에서 죽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모든 사람들 다 재판하게 될 때, 그때 성도들도 같이 그 자리에 참여할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거나 지금의 어떠한 그 표준으로 봐서는 어느 면에서 대단히 성공한 교회예요.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언가 내세울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까지 존재하던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말을 통역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직통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도 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가지가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러한 선물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형편없는 교회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판단을 못하는 교회니까. 교회 성도들 과연 무슨 조그만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해도 그 가운데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고 그다음에 무지한 사람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게 이야기하는가. 여기 가서 보니까 3절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건 뭐래? 하물며,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조그만 문제 하나도 판단하지 못하니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가운데 있느냐. 지금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그 답답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어느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좀 냉소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타하는 그와 같은 형식의 그 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일들, 교회에서 어떤 지도급에 있는 뭐 목사나 뭐 이런 이 집사나 이와 같은 사람들 세워서 판단하게 하지 마라. 이건 너무나 작은 일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거 판단 못하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식으로 얘기하면, 금방 예수님을 믿고 초신자가 된 이런 사람들 이거 다 판단하지 못하겠냐. 지금 그렇게 지금 냉소적인, 조금 좀 비아냥되는 듯한 이와 같은 그 글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그렇죠.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자, 이 5장에서도 지금 음행한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개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지금 여기 6장에도 바울이 굉장히 그 분개한 것, 이런 거 느껴지시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믿는 자로서 사실은 실패한 거다. 그 이야기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4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여기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큰일이 아니잖아요. 뭐 겉옷 달라 뭐 겉옷 달라 그렇죠? 예, 이게 큰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 예수님께서 차라리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서로 미루고 하면서 서로 고소까지 하는 이와 같은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8절.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속여서 빼앗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기를 치든지 하여튼 뭐 어떤 그런 일을 해서 앞뒤 문맥으로 보니까 형제들 사이에 무슨 뭐 약속을 하든지 뭘 어떻게 했는데 뭐 사업을 하자든지 뭐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뭐 일이 잘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해서 이거 돈을 결국은 어떤 형제의 돈을 어떤 다른 형제가 빼앗는 그런 일이 지금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판단해 주지 못하느냐.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고려해봐야 될 만한 그런 그 문제가 있어요. 자, 교회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가 5천억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에 한 목사가 5천억을 횡령했다. 그 아들까지 신문사 운영한다고 해서 수없이 많은, 여러분 말이 5천억이지 그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수치거든요. 목사가 5천억을 횡령했다고 기네스북에 누구도 깰 수 없는 그와 같은 신기록이에요. 그게 영원히 지켜질 것 같은 기록인데, 자, 그러면 그런 것도 이렇게 다 용서를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아시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어떤 답을 드리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간음을 했어요. 목사가 간음을 했습니다. 아니면 여기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형제가 심각한 이와 같은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뭐 어떻게 되고 해서 이런 악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다. 또 교회가 헌금을 한 그와 같은 이 예배당을 목사가 자기 이름으로 건물을 등기 다 내고 그래서 건물을 자기 소유로 해서 아들, 딸들에게 나눠준 이와 같은 사례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이런 것도 있고 또 세습을 하는데 누가 봐도 너무 부당한 것과 같은 세습을 했다.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일들. 과거에 제가 다닌 어떤 교회는 아들이 이제 세습을 했고 지금 또 아들의 또 아들이 지금 세습을 해서 3대째 지금 세습을 한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버리고 교회가 벌써 60, 70년 되고 막 이런 교회인데 자기 몸같이 아끼던 그런 교회들 이런 거 다 버리고 도저히 3대 세습까지는 내가 허용할 수 없다 이러고 나오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이거는 이미 세상 법정에서도 징역 가야 될 그런 그와 같은 사안이에요. 이거는 형제들끼리 뭐 이렇게 해결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와 같이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고 쉽게 얘기하면 세상 법정에서도 판단받아서 이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와 같은 그 불법을 저지르고 여기 있는 이 구절을 이용해서 그렇죠?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 너무 많습니다. 이게 과연 적용이 될까 안 될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교인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다 힘을 합쳐서 50억이고 100억이고 건물을 다 해놨더니 목사가 다 착복을 했다. 대개 그런 문제는 목사예요, 목사. 딴 게 아니라. 교회 누구 뭐 집사님이 하겠어요? 뭐 누가 하겠어요? 그런 일을.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 거 하고 나서는 뻔뻔스럽게 여기 있는 것처럼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예. 일단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형제들 간에 이렇게 고소하고 한 이건 아주 작은 그런 일들, 개개인의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이지. 교회 아예 자체를 팔아먹고 한 그와 같은 일을, 그거를 여기 있는 것처럼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9절, 10절 가서 보니까 또 중요한 말씀이 이제 이 안에 이제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기 가서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불의한 자, 9절에. 불의한 자. 그 다음에 11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의롭게 된 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의인 가운데 가서 보니까, 5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음행을 저지른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 지금 6장에 와서 보니까 의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지금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고소하고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불의한 자는 상속받지 못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의로운 자는 그럼 상속받습니까? 예.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가서 보니까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그럼 그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요? 맞죠? 예. 자, 여기 이런 문맥에 이제 이런 글들이 나올 때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것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이 술을 먹었단 말이에요. 술을. 예. 그 먹으면 여기 있는 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야, 이거 구원받은 이후에 포도주 한잔 마셨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 상속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9절부터 지금 11절까지 전체를 보셔야 돼요. 한 종류는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 예,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표현에 따르면 본성에 속한 자들, 이 본성에 속한 자들 하는 일들이 늘 아무 생각 없이, 매일같이 그냥 하는 일이 어떤 일이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 우상숭배, 그렇죠? 간음, 그 다음에 여성화된 남자. 그 뭐예요? 이 동성애를 할때 남자가 있고 동성애 할때 여자 몫을 하는 그와 같은 남자가 있잖아요. 그 남자가 여성화된 남자. 또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이와 같은 남자.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도 밤낮으로 매일같이 구원받았는데 매일같이 도둑질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데 밥 먹듯이 도둑질한다. 그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와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술 취하는 거 사실은 이것도 술주정뱅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한두 번 술을 먹는 거 이게 아니라 술에 쩔어서 사는 이와 같은 사람들. 욕하는 자, 착취하는 자들. 그 이야기 하면서 바울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해서 본성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통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뜨면 아무 생각 없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일들을 여기 지금 나열해 놓은 거예요. 나열해 놓은 거다. 이런 사람들,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 절대로 상속받을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구원받은 이후에 거짓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데 뭐 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술 취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구원받은 이후에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미스테리고 또 아이러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받으면 이런 일을 가끔씩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게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의 소욕에 따라 본성에 따라 이런 일들 행하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지불식간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봐주신다는 거. 이거 악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악용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계속해서 이런 구절들을 악용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의롭게 됐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가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면, 더 옳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요?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용해 갖고 어떤 교리가 또 나오느냐 하면, 로드십 살베이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장로교회 이런 교리가 나와요.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만 영접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으로 영접한다. 주님이라고 하는 걸 로드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고 나는 노예가 되는 거다. 한번 로마 시대의 노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노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100% 안 하면 죽는 게 노예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기 있는 것처럼 혹시라도 한잔 술을 했다든가, 도둑질을 요만한 거 한번 했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욕을 요만큼 했다든가, 탐욕을 요만큼 부리면 그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극도의 이와 같은 그 표준, 기준을 높여놓고, 그거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얽매는, 이게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요. 왜 그래요? 내속 안에 죄성이, 남자 같으면 이렇게 여인을 보면,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자꾸 음욕이 생기잖아요. 너는 구원 못 받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누르고 억압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게, 그게 청교도들의 교리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으셨어요. 노예로 삼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짓도록 조장하려고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이해하세요. 구원받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 죄를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무거나 다 죄를 져도 용서받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육신의 본성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게 그게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몰아붙이면 평생토록 이 속박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드십 살베이션이라는 거예요. 폴 워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로드십 살베이션이에요. 그런 거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이 음행을 벌인 이 사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사탄에게 넘겨줄지라도 구원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꾸 빌미로 사용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참 이게 균형을 잡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균형을 잡는 게.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이 이제 갓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태어나요. 점점 자라는 가운데 죄를 짓는 그 질의, 죄의 질의 내용이나 죄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화된 그런 삶이에요. 예,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예. 구원받으면 날이 가면 갈수록 해서 아주 퍼펙트하게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완벽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노예입니다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걸100% 하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극단적인 그와 같은 그 예는 우리가 선택을 하면 안 된다. 균형을 잘 이렇게 유지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복종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 이제 해야 됩니다. 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쭉 넘어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본성에 속한 자들, 본성에 속한 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살과 피를 가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상속받지 못한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이 상속이 되려면 아들이어야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아들. 유산을 주는데 그건 자식이래야만 되는 거예요. 자식.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딸들도 이제 상속을 주지만 옛날 이 로마 시대 특히 이제 유대 시대 이런 때에는 아들이 상속을 받는 겁니다. 아들, 아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도 여기 한두 개 걸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여기 어느 한두 개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행위. 예.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늘 일로 삼아서 저지르는 이 본성에서 늘 튀어나오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에베소서 5장 6절에 5절에서 7절 거기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 부정한 자,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 계시록 22장 가서 한번 보시죠. 계시록 22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다. 이거 밖에 있는 건 구원받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이게 하나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거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이런 데 나오는 그 문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 그런 일에 절어서 사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 표현에 따르면 불의한 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성도들 구원받은 이후에 요만한 죄를 이렇게 짓고 그러면 당신 구원받지 못했다고 위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끼리도 오, 당신 그런 일 한 거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를 지으라고 제가 조장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그러면 날이 갈수록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 안에 지금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그리스도인 들라 그러면 사도 바울일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죄 짓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 빼고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그 어떤 사람도 요한 웨슬리도 어떤 사람도 죄 짓는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잘 이걸 판단해서 여러분이 알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일을 삼으면 어떻게 하느냐? 죽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해하시겠죠? 예. 지금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계속 성도인데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계속해서 간음하고 계속해서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남 사기치고 횡령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로 불평할 게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늘 그런 일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런 행위로 그게 나타나는 거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 일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신다. 고린도 교회는 많이 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보시면 주의 만찬에서 그 빵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라도 죽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고 여기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남자도 사탄에게 내어주잖아요. 그렇죠? 몸을 죽이도록 이런 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컴바인을 해서 성경이 이렇게 균형 있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런 내용이 베드로전서 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대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우리는 누구도 포함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과거에는 업으로 지내면서 술도 많이 마시고 지금 여기 얘기대로 하면 그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과음과 연애와 그렇죠. 심지어 과거에 하나님 섬긴다고 하니 또 쫓아다니는 게 우상 숭배한 거다. 본인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런 모든 사람들의 과거가 다 이런 거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냐. 우리의 모든 죄를 뛰어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냐. 죄인만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죄를 지은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죄를 지은 게 확실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것도 또 아이러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연세 드시고 이렇게 해서 평생토록 마음이 착하게 선하게 누가 봐도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래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이 깨끗하게 살았다. 저 같은 사람은 아예 그냥 고개 딱 내리고 저는 분명한 죄인이라고 딱 그러고 그러고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나가지만 마음이 좀 착하거나 이렇게 좀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착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대부분 구원을 거부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니들 다 죄짓고 그러고 서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무슨 뭐 용서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뭐 미량 이런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렇죠? 예. 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해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다. 구원 받으려면 죄인만 구원 받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또 성경대로 얘기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과거 모습은 좀 어떤 모습이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과거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그와 같은 죄인들이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죄에서 벗어났다. 로마서 1장 8장 1절에서 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만의 인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래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조그만 그런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이 12절에서 20절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거 도저히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교회를 나올 수 있느냐 해서 음행의 문제,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진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배와 음식들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어떤 걸 이야기하나 하나님이 우리 몸을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시켰듯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몸을 부활시킬 거다. 그러니까 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할 때 몸이 없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냐. 이 땅에 태어난 그 사람에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몸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외계인이다 뭐다 뭐 주장하는데 그 소용없어요. 이 땅에 몸을 갖고 있어야 그 몸을 나중에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그러니까 몸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느냐.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한 거 아니냐.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그리스도인의 자유 얻었으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하고는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신 그런 일들을 지금 행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이 몸은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 그래서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면 죄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음식은 배를 위해 존재하듯이 몸은 이 남녀관계 이런 섹스 이런 그 성관계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특히 이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 몸을 파는 그런 창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전에 하듯이 가서 남자들이 가서 거기서 음행을 벌이고 그 얘기하면서 배는 음식을 위해 있듯이 이 몸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이렇게 방종하고 타락한 그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맞는다. 모든 게 내게 적법하다는 건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맞습니다. 모든 게 다 나를 위해 적법해요. 어떤 의미에서 심지어 여기 있는 것처럼 창녀들과 한 몸이 되는 것도 적법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지금 바울이 지금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권능 아래에도 놓이면 안 된다. 여기 권능이라는 말은 파워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누군가가 자꾸 파워를 가지고 나를 이끌면 거기에 끌려가는 게 그게 파워거든요. 그래서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녀들과 한몸이 되는 이와 같은 이 쾌락을 즐기는 이런 일,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그래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 있다고 몸이.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끌어내니까 이 파워가 있어서 쫙 끌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담배 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원치 않는데. 그렇죠. 그건 뭐라 그래요? 모든 게 적법해도 12절에 내가 어떤 것의 파워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몸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 파워, 이 세상과 아니면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런 파워보다 더 큰 파워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몸을 제어해 주시면 술, 담배 끊고 마약도 끊고 동성애 하는 것도 끊고 악한 일들 하는 그런 일들 몸에다 죄를 짓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끊는 그런 사례가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버님도 제가 한 대여섯쯤 됐을 때 이제 구원 받으셨거든요.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셨다 그래요. 근데 구원 받는 그날로 딱 그날로 술 다 치우고 담배 치우고 그러고서 믿음 생활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도 또 이해하셔야 돼요.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일도 주변에 많은 그런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제 아버지의 경우도 그랬다. 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으니 당신 다 술, 담배 끊으라고 그렇게 강요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전을 더럽게 만든 자는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술, 담배, 마약, 이러한 그 동성애 이런 걸 통해서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멤버,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 머리가 되시고 이 밑에 이제 몸이 있는데 이거 다 멤버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교의 성도들 신전에 가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음행을 저지른 그런 일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아직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한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이렇게 결합하면 창녀와 하나가 되니까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창녀의 지체가 된다. 멤버가 된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둘이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게 그게 이 부부가 되고 결혼이 되는 그와 같은 관계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그래서 몸이 서로 결합하면 그러면 결혼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녀하고 이렇게 한 몸이 되면 이거 창녀하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결혼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몸의 결합뿐만 아니라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평생토록 아내로 평생토록 남편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그 약속이 없으면 그건 결혼이 아닌 거예요. 결혼이 아닌 거예요. 결혼에는 커버넌트 약속이 있어야 그게 결혼인 거다. 몸만 결합됐다 그래서 결혼 그렇게 되면 창녀와 결합하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결혼이 되는 건데 그렇잖아. 그런 일 아니다. 결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대단히 미워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 한가운데서 부부관계를 갖는 것이 부부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거기까지 이야기하면서 18절. 중요한 말씀이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자기 몸에. 그 당시엔 술, 담배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술, 담배도 다 같은 문제예요.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성애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게 동성애 아닙니까? 몸을 그렇게 망가뜨리는데 그렇게 망가뜨리는 게 어디 있어요? 하지 마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죄를 짓는 그와 같은 일, 몸이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그러니까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써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아까 읽은 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영어로 what?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 길게, 너무 분개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개개인이 전이고 그 개개인이 모이면 교회가 형성이 돼. 이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전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네 몸이 내 몸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게 아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샀다고 할 때. 영과 육과 혼, 몽땅을 다 주님이 사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과 육과 혼, 이세 개로 사람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몸을 마음대로 썼거든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 몸을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몸 안에 거해요. 그러니까 이 몸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그 다음에 성도 개개인과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못 되거나 이렇게 될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이런 사실을 늘 기억을 하시면서 몸을 망가뜨린 그런 모든 행위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특히 우리 몸을 가지고. 그래서 몸도 좀 관리를 좀잘 하고 해야지. 이렇게 몸이 불어나고 이러면 우리 미국에 가보시면 우리 독립축구회 안에는 이런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곤란하거든요. 곤란한 거예요. 몸도 좀 조금 좀 관리도 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